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들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쌀쌀하지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말씀 속에서 이 11장 마지막까지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서두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그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11장 마지막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 안티오크스 4세, 뭐,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좀 새롭고 또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셨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절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혹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한우카라는 말로 더 익숙한 절기이죠. 네,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부터 다음 주 18일까지 이 한우카가 이렇게 지켜지게 되죠. 오늘도 길을 오다가 보니까 그 메노라라고 하는 한우카 촛대가 있잖아요. 가운데에 중심적인 불, 등불 위에 나머지 8개의 첫 번째 등불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우카의 유래를 찾아가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안티오크스 4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제 묵상한 말씀 중에서 이런 예언이 있었지요. 그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 안티오크 4세가 그렇게 성전을 더럽힐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은 그 이루어졌었지요.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 모든 예배 의식을 폐하기도 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또 모든 할례까지도 다 폐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무자비한 그런 안티오크스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들의 권리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멸망한 가증한 물건까지도 놓게 되었죠. 성전은 영적으로 완전히 더러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급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 마카비 왕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마카비 왕조의 그 형제들이 이 저항하게 되고 또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 그 성전, 그때 재건됐던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정화하고 그래서 어렵게 다시 깨끗함을 입은 이 성전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했던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 한우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의 이 성전 모독은 치욕적인 것이었고 또 피를 불사한 혁명까지 일으킬 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정화했으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될 텐데요. 네,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교훈을 볼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성전의 더럽혀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요. 이 성전을 괴롭혔던 이 교만한 왕의 최후에 대한 예언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36절과 3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신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티오크스, 자칭 자기를 굉장히 스스로 높이고 크다고 하는 이 왕이 자신을 스스로 높다, 스스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냐 하면 모든 신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말 속에 모든 신에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그런 기고만장한 교만이었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39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이 모습이 바로 이 스스로 크다고 스스로 높이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행태이고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는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신으로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작은 힘을 가지고 내가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면서 때로는 위협적인 힘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약한 자를 억압하면서 따르라고 하는 그런 불의한 방법, 이런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의 위치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둘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참신이 아닌 거짓신, 이 잡신들, 지금의 이삶 속에서도 우리의 세상에서도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 가까이에 두는 많은 이 사람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정적인 한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신의 위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무언가 왜곡되고, 무언가 불의하고, 무언가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은 신의 자리에 진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9절까지를 읽다가 이제 40절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당시 이 예언을 함께 읽을 시점에 이 39절까지는 이미 이 성취된 과거의 역사를 읽는 그런 분위기의 예언처럼 느껴지지요. 40절 이후부터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최후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 이 어떻게 죽었다더라, 어떻게 죽였다더라,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30절부터 45절까지가 사실은 이 다니엘서의 성경 난제에, 해석의 난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걸 억지로 막 갖다가 끼워 맞히는 것보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큰 빛, 줄기를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36절 하반절에 소개된 것처럼 이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45절 후반부에도 나타나지요. 45절을 한번 볼까요? 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영원전부터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 위에 이 스스로 자기를 높다 하고 신중의 신이라고 크다 하고 하는 이 세상 권력에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힘에 굴복하면서 엎드리고 또 그를 따라서 아부하던 그 어떤 사람도 그 스스로 높아진 신, 그 신의 종말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장치나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을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땅을 산다면 우리는 그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 교회에서 이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적 그리스도는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 누구누구누구는 적그리스도였다 하는 그런 저 멀리, 나와는 가까이 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 하고 그냥 오늘의 성경 읽기가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진정하게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자기 편이 되어줄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사물들을 붙잡고 불의한 방법으로 힘을 과시하고 또 진정한 참신,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이 적 그리스도적 행위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적 그리스도적 행위에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이 본능적인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죄된 존재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적 행동을 우리의 일터와 삶터 가운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적 가능성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누가 함께 거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그래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면서 이 비상한 말들, 매력적인 얘기들, 이 말씀과는 다르지만 저 사람이 말하면 참 뭔가 흡입력이 있고 따르고 싶어라는 이 거짓된 비상한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형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음대로 행한다,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하는데 형통하기까지 하는 것 때문에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라고 동경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냥 형통이라는 말, 성공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지금 성공하고 있잖아.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축복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긴 하지만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다니엘서에서 오늘 본문 서두부터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의식하기가 안 돼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중에 연약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 이런 유혹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그냥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직분자로 봐주기 때문에 적당히 그 옷을 입고 거룩을 지켜 행하는데 내 삶의 문제와 맞닥뜨리면 특별히 내 이익,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어카운트를 채우는 이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대로의 내 기준의 이 풍요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신을 찾고 그런 신이 아니라면 그냥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유한한 힘을 다 쓰려고 안간힘 쓰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적그리스도적 행위의 그런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이 부요함,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세상왕을 반기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따르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따르는 이의 입장이 될 때가 많은데요.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정상에 오르는 나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이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자체의 힘없는 그게 더 나쁜 거야. 능력이 곧 선이야.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건 수단 좋은 것이고 그건 아름다운 것이야. 이것은 성공에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런 세상의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에 소유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이전에 살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삶을 우리가 어느덧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된 본성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꾸 초대하고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지만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정체성을 언제든지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이 적그리스도적 삶을 적당히 사는 오늘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모든 나의 삶터와 일터를 이 영적인 싸움, 말씀으로 내가 치열하게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피곤하지 않은 편안하고 적당한 세상의 가치로 살면서 어차피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즐기라고 유혹할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줄을 잘 서서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내 말에 무조건 옳다 하는 사람들, 그 거짓 진실을 붙잡고 사는 삶,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의 최후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는 이 다니엘서의 11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안 되나 보다, 그냥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오늘을 그냥 힘없이 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나라의 임금은, 세상 나라의 왕은 힘과 권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신보다 높아지고 싶은 내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겸손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마구간으로 오셨고,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를 행하더라도, 목표를 이루는 삶에 대한 유혹을 받더라도, 모든 순간순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았던 이 세례자 요한을 본받고, 그러면서 예수의 삶을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삼터에서 어제까지 사라지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 오늘은 꼭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아름답게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